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이는 미국의 분쟁 개입 결정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런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져 크이우 정권에 전달되었다면 이는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긴장 고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질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스에서 최대 사거리 300km가량의 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며칠 안에 이 같은 공격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만여 명의 병력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실전에 투입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정부들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서 장거리 공습 등을 계속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는 선제적 원점 타격을 위해 서방국들의 사거리 제한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시 등지에 러시아가 밤사이 미사일 공습을 가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89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응급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한 발이 전날 밤 수미시의 주거용 건물을 타격해 이 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미 지방검찰은 사상자 외에 아파트 90채와 자동차 28대, 교육기관 2곳, 건물 13채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아르튜크 수미시 군사행정국장은 성명에서 수미시의 일요일 저녁은 지옥이 됐으며 이는 러시아가 우리 땅에 불러온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가한 이번 공습에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두 발과 KH-59 유도미사일 한 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공습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미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은 앞서 전날 오전 러시아가 120발의 미사일과 90기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2기의 드론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드론 총 59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45기는 우크라이나 북부 접경지 인근 러시아 브리안스크에서 요격됐고 나머지는 쿠르스크, 벨고로드, 툴라 지역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공습을 가해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과 주민들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베이트 라히아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7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은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주민들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날 늦은 시각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들을 호위하던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으며 북부 가자시티에서도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밖에 중부 브레이즈 난민촌에서 최소 10명, 누레세이라트 난민촌에서 4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가자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베이트 라히아 내 테러리스트 목표물들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밤사이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습에 앞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등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의 모든 정보는 이전의 사건들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재차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부의 사상자 집계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레바논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이스라엘군은 어제 헤즈볼라 대변인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테러 활동을 진전 및 실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헤즈볼라 선전 총책이자 대변인 모하메드 아피프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피프 대변인은 레바논 언론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테러를 찬양하고 부추겼으며 이스라엘 대중을 겨냥한 수많은 심리적 테러 작전을 맡았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김양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추가 파병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장군 7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3국, 3우국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만난 3국 정상들은 회의를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위해 러시아에 군세를 배치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려는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의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수품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는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새 다자 제재 감시팀의 업무에 전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이전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한 3국의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한 전쟁 포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한일 협력 강화가 역내 인권과 민주주의, 안보, 번영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협력을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3국 사무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이 있고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을 더욱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세 나라 간 다양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과 3국 국방당국 간 협력 제도화를 위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 등 안보협력이 확대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면서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협의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에 대한 3국의 입장도 이번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미한의 3국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Promoting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만남 이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으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응하는 등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와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면서 3국의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미한의 3국 모두 점점 더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한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은 만남으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첫 3자 회의이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3국 정상회의가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는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회의에서 세 정상은 경제, 안보,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며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한일 3국은 정기적인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제도화하고 경제 안보 대화와 군사훈련 확대를 약속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에 앞서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러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APEC 정상들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자관계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추가 파병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16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역내 및 국제적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군 수천 명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대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한 확장이라고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담에 배석했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직후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의 차이점과 마찰이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와 중국의 러시아 조력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wo leaders, of course, also spoke about areas of difference and areas of friction in the relationship, including U.S.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수의 병력을 러시아 서부에 파병한 사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영향력과 역량을 갖고 있으며 북한군 추가 투입을 통해 갈등이 더 확대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PRC does have influence and capacity and should use it to try to prevent a further escalation or further expansion.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외국 군대가 들어갔다는 점과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러 협력이 매우 위험한 진전이라는 견해를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President Biden really underscored his view that this is a deeply dangerous development.
그러면서 우리가 경고한 도발적 행동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의 형태나 추가 미사일 시험, 7차 핵실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등 양안 문제와 영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국제법과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양안 어느 쪽에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양안 간 차이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전 세계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주변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군사활동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이나 파트너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민간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도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미국 시민들의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경쟁적 측면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며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대화는 오해를 방지하고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보장한다면서 이는 양국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conversations prevent miscalculations and they ensure the competi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will not veer into conflict. The competition
그러면서 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어떻게 함께 잘 지내는지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상회담 직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 타이완 양안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행동은 항상 공정하고 정정당당했다면서 중국이 평화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셔틀 외교와 중재를 실시하고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안 평화 및 안정과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 활동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서 미국은 타이완 독립에 분명히 반대하고 중국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토와 주권,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영내에서 발생하는 양자간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도발을 돕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자유무역협정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영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장군 7명이 파병됐다고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밝혔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14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쿠르스크에 통제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1년이면 현대전을 경험한 고도로 숙련된 북한군 10만 명 정도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포노마렌코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 일부를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ha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the Donald Trump. And the results of this telephone conversation is promising. So they agreed to follow.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결과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의 전쟁과 관련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를 결정했거나 곧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후속 조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입장 조율과 관련해 긴밀히 접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입니까?
The condition is very clear. We say that appeasement doesn't work.
조건은 매우 분명합니다. 유화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을 통한 평화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의 양국 관계를 담당하는 팀이 새 미국 행정부와의 향후 관계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추가 정보를 갖고 있나요?
North Korea Control Center, as the according to the last information from the battlefield, and you are the first.
북한군과의 충돌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 관리 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합니다.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된 북한 통제관리센터는 현재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제93 특수부대 여단은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됐습니다. 여기에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지휘부에 장교 72명을 포함한 총 876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는 이미 총 1만 1천여 명의 북한군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1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전장에 참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 정황은 없습니까?
Understand that it's the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So what I can predict that even if we expect that 10-12,000
우리는 북한군 병력 중 만에서 15,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이나 도네츠크 점령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 명 또는 만 5천 명이 순환 방식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개월마다 이들 만 명에서 만 5천 명의 병력이 순환 배치되면 1년 만에 현대전을 경험한 고도로 숙련된 북한군 10만 명 정도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 확인된 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어떤 대응에 나섰습니까? 우크라이나 대사로서 한국 측 카운터 파트들과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With the relevant South Korea authorities to coordinate our efforts and coordinate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주요 과제와 임무는 한국 당국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국 당국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일주일 전에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우크라이나 전장 역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 expect and assume that participa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will not fundamentally affect if we are talking about the
북한군의 참전이 전쟁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파병된 북한 병력 만 명에 대해 얘기한다면 러시아의 적대 행위 과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에 확실히 부담을 줄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고 전장에서 얻은 포괄적이고 검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의해 무력 교전을 벌이게 된 북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조약 4조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e expect a firm, concrete response from the world, from our partners, and the actual involvement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확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략자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장거리 공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이 러시아와 북한 정권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평양에 대한 제재 압박 강화부터 승리 계획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역량 극대화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작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G7 선언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안보협정 체결 가능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과 그 동맹국에 어떤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North Korea reached the highest, I mean, this missile capability reached the highest altitude.
북한이 현대전의 특성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영내, 즉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위협이 크게 증가합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 체제 속에서 은둔형 독재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쟁터의 한 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한반도의 지정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북한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전 발사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 특히 한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 파병에 비추어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까?
And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e full-scale Russia invasion, military invasion, and we are extremely grateful.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시작된 이래 한국이 제공한 지원에 감사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그 같은 지원이 증가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드론과 미사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은 주로 민간인과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 제공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데 여전히 법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어용 장비, 즉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민간인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군사적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지원, 즉 어린이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정 체결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와 한국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양국 대표단을 교환해 조치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In this regard, the Ukrainian government,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partners, does its best to ensure our defense capabilities.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의 방안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보안상 사전에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 공급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해선 북러 군사협력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보십니까?
I'll live in through the experience.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려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는 북한산 장비 및 무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We work closely with the Korean side to arrange a visit of a special envoy.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터를 북한 장비, 즉 미사일 장비의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1단계에 러시아로 보낸 구식 탄약입니다. 구식 탄약을 모두 정리해서 러시아에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발의 탄약이죠. 그리고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과 핵심 기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분명 전쟁터를 새로운 장비를 시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에 공급할 새로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시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는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시급하게 필요한 특정 지원 분야가 있습니까?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 government on the press conferences or with the some statements that
먼저 우크라이나는 나토 및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정권의 위협에 맞서 혼자서 버틴다면 우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현대 무기와 첨단 기술 장비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예산의 95%가 국방부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간의 만남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있는지요?
The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nd our embassy in Washington working closely with the
우크라이나 팀과 트럼프 당선인 측, 워싱턴에 있는 저희 대사관이 긴밀히 협력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저는 가까운 장래에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들의 우크라이나 전장 개입에 대한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량 국가인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15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나선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전쟁이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카딘 위원장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된 것이 공식 확인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개입은 푸틴이 불량 국가인 북한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0일 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크루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군병력의 직접 파병까지 포함된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지원은 불법적인 핵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끈질긴 추구와 더불어 국제법을 무분별하게 무시하는 동시에 극심한 빈곤 속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움직임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의 연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계속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14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건 부정한 동맹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공세는 미국과 동맹국이 힘을 보여줄 때만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회 일각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와 같은 국제안보 상황이 전 세계 핵위협 감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진 맥가번 하원 의원은 13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본회의장 연설에 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핵위협 증대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실험 확대 등을 언급하며 핵군축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맥가번 의원은 특히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에 계속 핵공격 위협을 가하는 한편 러시아와 새로운 동맹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strike.
맥가번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동안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과의 핵 합의를 시도한 건 옳았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uring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was right to initiate talks and try to negotiate a nuclear agreement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를 우선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첼리 핑크리 하원 의원도 연설에 나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하면서 국제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핵전쟁으로 유럽과 미국을 위협하면서 세계는 더욱 안전하지 않게 됐다며 김정은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병력을 제공할 때 북한이 핵 공격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는 겁니다.
Putin continues to attack Ukraine and threate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ar, the world is made less safe.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동일한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실전 배치에 대해선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4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 not think we can count on a period of quiet with the DPRK. Obviously, they've continued their ballistic missile testing just in recent days and weeks.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 참석자 페루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과 조용한 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최근 며칠과 몇 주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현 대통령에서 새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 전후로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취해왔다며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실전 투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It is going to require us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deal with it on an ongoing basis. There'll be multiple.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사안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개될 것이라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해당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인 측면과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물질적 지원 그리고 기타 다른 요소들에 관한 조율된 정책 결정을 취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유럽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일본,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러시아 동부 지역으로 파병된 뒤 서쪽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던 만 명가량의 북한군 병력 상당수가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침공한 러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동부 도네츠크 전선 등과 함께 양국군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주요 전선입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를 역임했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두세 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북한군 지휘와 보급, 전투수당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위성락 의원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마르코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8일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해 20일 만에 최전선에 투입된 것인데요. 전쟁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전투가 있고 대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 가세를 하는 셈이 될 터이니까 러시아 측에 증원 병력이 가는 의미가 있을 거고 아니라면은 북한군이 그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대체하고 거기 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에 동부 전선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그런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드시 긴박해서라기보다는 러시아 측에 대한 어떤 지원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같은 제3국이 병력을 보내 참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쟁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까요?
전쟁이 국제화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방 측에 추가적인 지원을 또 기대할 것이고 또 보수적으로 북한이 유럽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이니까 서구 유럽 여러 나라들과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6월에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4조에 근거해서 파병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약 4조에 아시다시피 무력 침공을 나가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타당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 그거에 따른 것일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이 조약이 동맹조약이냐 아니면 뭐 좋은 동맹조약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낮은 관계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군사 동맹조약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어떤 시점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에 관여하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참전을 하게 될 것도 가능시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12월까지 북한군 1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으로 파병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지금 나온 11,000명, 12,000명 정도로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이 있을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파병 규모 지금 나온 것은 초기 단계의 수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몇 배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적에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했었고 교대를 한 병력까지 전부 합치면 연인은 한 50만 정도가 참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북한의 이번 경우에도 지금 현재 12,000보다는 늘어난 군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위성락 의원은 한 그 북한도 한 5만 명 정도 파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꼭 5만이라고는 볼 근거는 없고요. 한국의 옛날 사례를 그냥 제기한 건데 지금보다 뭐 두 배, 세 배 정도 늘어날 소지는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언론의 보도는 안 됐지만 북러 간의 파병의 조건, 즉 병력 규모와 기간, 지휘, 수송, 병참, 전투수단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돌이켜보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군 고위급 장성들이 오고 가고 한 경단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 협의 등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북한 군의 월급이 한 2,000불이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기 공급이라든가 또 뭐 유사시에 뭐 가령 부상이나 사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뭐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된 뭔가 합의가 있을 것이고 과거 우리가 원란 갔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 브라운 각서라고 해가지고 무기 지원, 한국군 현대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그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무언가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의 전투기 핵기술, ICBM, 잠수함 같은 것을 지원할까요?
러시아가 거기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과거에 러시아는 자적인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데 아주 신중했었습니다. 그런 신중성은 과거 냉전 시기나 탈냉전 시기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신냉전 시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근성 서방을 상대로 거의 뭐 사생결단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셈법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걸로 추정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1차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고 이어서 공격용 무기를 제공해야 할까요?
북한과 러시아가 규탄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도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응의 수위와 강도는 적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긴박한 상황에서의 정책 선택은 냉정한 현실에 기반하여 원무심리한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또 이 국면이 지나가고 다시 외교의 공간이 열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CNN 방송은 미국이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에게 대북 압박을 가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위기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계국 간의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대해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중국 해상에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발견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15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이 일대를 촬영한 이날 위성사진에는 12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선체를 부두에 바짝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박과 부두에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놓여있는 점으로 볼 때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혹은 하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선박을 통해 러시아로 옮겨진 뒤 다시 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어있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7척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는 이날 발견된 선박을 포함해 27척이 이 부두를 드나들었습니다. 물론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과 컨테이너만으론 북러 간 무기 거래 여부를 알 순 없지만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곳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cy.
이어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장기화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해낸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바다에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신평 9호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11시 18분 중국 상하이에서 바다 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북쪽으로 이동하던 신평 9호는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신평 9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선박으로 자산 동결 대상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은 신평 9호가 세별호로 운영될 당시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인 커리저 소호와 불법 선박 간 환적을 벌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커리저 소호의 소유주 곽기성을 형사 기소하고 커리저 소호를 몰수해 매각했었습니다. 대북제재 대상이자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유조선이 북한 남포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남포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신평 9호가 발견된 동중국해는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불법으로 유류를 획득한 뒤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최근 이 일대에선 북한 유조선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뷰에이는 유엔 제재 유조선인 천마산호가 14일 새벽 4시 타이완과 중국 사이 해역에 막 진입한 장면을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제재 유조선인 금진강 3호와 유선호가 타이완 해협에 잠깐 나타났다가 잠적했습니다. 뷰에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폴란드가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4년 만에 평양 주재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방 국가의 주북 공관 재가동은 지난 9월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15일 북한의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외무부 대표단이 평양을 답사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정치적 성격의 이번 북한 방문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폴란드의 외교적 입지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보수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관 건물의 기술적 상태를 검토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당분간 제한된 인력의 임시 공관으로서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 폐쇄를 발표하면서 외교 공간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져 2020년 1월 대사관 운영을 중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폴란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오랜 기간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 유지를 포함해 한반도 안보 상황 안정화에 기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폴란드의 주북 공관 재가동은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서방 국가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9월 19일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자국 외교관이 평양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당시 BOA에 안드레아스 벵투손 대사가 소규모 외교관들과 평양에서 다시 근무 중이라며 스웨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 및 신뢰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호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 대사는 앞서 BOA와의 통화에서 4년 넘게 비워둔 주북 외교 공간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put in teams of electronics, this would be standard practice in any embassy that was left empty for a long time.
호 대리대사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각국의 공관이 임시 폐쇄된 4년은 긴 시간이라며 복귀 후의 활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과 대외경제성, 교육성, 문화성 등 함께 일해온 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것이라면서 다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호 전 대리대사는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B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